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에 5메가와트급 원자로에서 사용 후 나온 핵연료에서 플루토늄 생산을 재개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국무부 고위관리는 북한이 영변 원자로에서 사용 후 핵연료를 빼내 식힌 뒤 재처리 시설로 옮기는 작업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언급은 국제원자력기구의 아마노유키아 사무총장이 북한이 영변에서 재처리 시설을 다시 가동했을 수 있다고 밝힌 지 하루 뒤 나왔습니다. 아마노 총장에 이어 미국 국무부 고위 관리도 북한이 영변에서 핵무기용 원료를 얻기 위한 재처리를 다시 시작했다고 밝히면서 북한의 핵 위협에 따른 긴장이 또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통일부 대변인은 북한이 플루토늄을 추가 확보하기 위한 재처리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구해온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한미 간 긴밀한 공조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군 전투기가 동중국 해상공을 비행하던 미군 정찰기에 또다시 위험한 근접비행을 벌였다고 미군 당국이 밝혔습니다. 미 태평양 사령부는 성명에서 공중방해작전에 나선 중국 전투기 두 대 가운데 한 대가 어제 미 공군 RC-135 정찰기에 과도한 근접비행을 실시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성명은 이는 부적절한 비행 사례로 보인다며 매우 도발적이고 불안한 비행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전투기가 중국 인근 상공에서 미 정찰기를 추적하며 방해 활동을 벌인 것은 최근 들어 두 번째입니다. 중국 국방부는 그러나 이번 사건을 조사하겠다면서도 미국 측이 또다시 의도적으로 사건을 과장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접경 지역에 새로운 군기지를 건설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통신은 자사 기자가 우크라이나에서 50km 떨어진 러시아 국경 도시 클린치에서 이동식 군 야영지와 대규모 군 병력, 군 차량을 목격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의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유럽 동부 지역에서 군사 훈련을 실시하고 이곳의 파병 규모를 증강한 데 대응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유럽 사법재판소는 불법 이민자들이 단지 국경을 무단 통과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을 구속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유럽 사법재판소는 어제 판결에서 유럽의 규정은 비유럽 출신 이민자들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거나 이미 추방 절차를 받는 경우가 아니면 여권 없이 국경을 통과했다고 해서 구속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13년 벨기에에서 영국으로 이동하던 아프리카 국적 여성 셀리나 아품씨 사건에 대한 결정으로 나왔습니다. 당시 아품씨는 프랑스 국경인 샤넬 터널을 통과하다가 프랑스 경찰에 체포됐었습니다. 경찰은 그를 불법 입국 혐의로 기소하고 벨기에 당국에 송환을 요구했지만 아품씨는 이에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미국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어제 실시된 6개 주 동시 경선에서 4곳에서 승리하면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이로써 오는 11월 미 대통령 선거는 클린턴 후보와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 간 양자 대결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캘리포니아와 뉴저지, 뉴햄프셔, 사우스 다코타주에서 50% 이상의 득표율을 얻어 승리했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이에 따라 민주당 대통령 후보 지명에 필요한 대의원 수를 훌쩍 넘긴 2,497명의 대의원을 확보해 미국 역사상 첫 여성 대통령 후보가 됐습니다. 터키의 한 경찰서 부근에서 오늘 차량 폭탄이 터져 경찰관 한 명과 민간인 두 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다쳤다고 비날리 일디림 터키 총리가 밝혔습니다. 이번 공격은 쿠르드족이 주로 거주하는 터키 남동부 미디아트 마을에서 벌어졌습니다. 이곳은 시리아 국경과도 가까운 곳입니다. 일디림 총리는 이번 공격이 쿠르드 반군들의 소행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터키 남동부 자치권을 위해 투쟁해온 쿠르드 노동자당은 그동안 터키 군과 경찰을 공격 대상으로 삼아왔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8일 수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색깔은 뭘까요? 물론 사람마다 제각기 취향은 다르겠지만 대체로 사람들은 흑색 또는 곰팡이 색깔과 비슷한 색을 싫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하는데요. 이런 결과는 호주 정부가 한 여론조사 회사에 의뢰해서 최근 색 선호도를 조사해 나왔다고 합니다. 흑색이나 곰팡이 색은 사람들로 하여금 죽음을 떠올리게 하는 효과가 있어서 그 색을 보기만 해도 꺼려지게 만든다고 하는데요. 호주 정부는 이 색을 이용해서 담뱃갑에 넣어 사람들의 금연을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담배를 꺼리도록 만들겠다는 것이죠. 호주 정부뿐만 아니라 프랑스 또 아일랜드 같은 나라도 이 색깔을 금연 정책에 도입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북한의 흡연율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월등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죠. 흡연율을 낮추는데 이런 방법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19도 기록하고 있고요. 구름 약간 낀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의 내일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6월 9일 목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5도에서 19도, 낮 최고기온은 18도에서 30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살펴볼까요? 먼저 평양은 16도에서 30도, 신의주 15도에서 26도, 개성은 16에서 29도, 함흥 15도에서 27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13에서 20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Take That의 노래입니다. Back for Good 함께 감상해 보시죠.
guess now it's time that you came back for good.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오종수 기자와 함께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중국이 대륙 남쪽 바다에 용궁을 건설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실 텐데요. 이 용궁은 중국 정부가 남중국해 분쟁 수역의 3,000m 깊이에 건설할 유인 해적기지 이름입니다. 중국의 최첨단 해양기술이 총동원돼서 만들어진다는 이 심해 시설에 대해서 중국 과학기술부가 발표한 내용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미국과 인도가 군사 방위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워싱턴에서 열린 양국 정상회담 합의 내용인데요. 인도의 유력 일간지인 타임스 오브 인디아는 태평양과 인도양 일대에서 중국의 군사력 확장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이 인도의 손을 잡은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근대 올림픽 120년 역사상 최초로 특정 국가나 지역 또는 인종을 대표하지 않는 팀이 오는 8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리는 하계올림픽에 출전합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최근 다양한 국적의 난민들로 구성된 난민대표팀 구성을 승인했는데요. 올림픽 난민대표팀을 둘러싼 다양한 얘기거리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먼저 첫 소식 살펴볼 텐데요. 중국이 남중국해에 유인 해적기지를 건설한다는 소식인데 이름이 용궁이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실제 이름이 이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과학기술부 발표에 따르면 중국은 남중국해 해저 3,000m 지점에 우주기지에 견줄만한 첨단 기술을 갖춘 유인 탐사시설을 건설할 예정입니다. 남중국해 내에서 정확한 지점은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중국은 이 유인 해적기지를 통해서 풍부한 에너지 자원을 탐사하고 또한 해양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자, 이런 계획이 언제부터 진행된 겁니까?
네, 중국 정부는 전국인민대회를 통해서 지난 2월 말부터 남중국해 해저기지 건설 계획을 구체화했습니다. 중국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이 시기에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이 같은 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심해 해저구역 자원탐사개발법을 통과시켰는데요. 미국이 남중국해 파라셀 군도, 중국 이름으로 시사군도입니다. 이 지역에 전함을 파견해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수행한 직후입니다.
네. 이 해저 기지에 대해서 공개된 내용 좀 더 살펴볼까요?
네, 중국 정부는 지난 2013년 말 용궁이라는 이름의 이 해저 탐사 기지 건설 장기 계획을 입안했습니다. 해저 2,500m에서 동시에 50명이 최대 2개월까지 함께 머물 수 있는 가로 22m, 세로 7m, 높이 8m, 무게가 약 250톤인 시설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설계를 이때 시작했습니다. 이 설계에는 중국의 첨단 유인 잠수정인 자오룽호에 활용된 최신 기술을 기반으로 진행되어 왔고요. 이 계획이 최근 입법화를 통해서 구체화되면서 해저 3,000m 지점까지 내려가는 곳에 설치되는 것으로 규모가 커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이 직접 가서 해저 탐사를 할 수 있도록 짓는 시설이니까요. 용궁이라는 네. 이름이 더 쉽게 와닿는 것 같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 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싸고 최근 뭐 중국하고 또 주변 국가들 또 중국과 미국 사이에 갈등이 점차 커지는 상황인데,
그렇죠.
자, 이 시설이 군사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은 없는 걸까요?
네, 이와 관련해서 중국의 국책연구기관인 중국사회과학원사나 아시아태평양 세계전략연구원의 쉬리핑 연구원은 우리가 해저 정거장을 건설하는 것은 어떤 나라도 겨냥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평화적인 목적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쉬 연구원은 이 시설을 주로 민간 목적으로 이용할 것이지만 일부 군사 기능을 수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여지를 남겨뒀습니다.
예. 실제로 중국은 남중국해 일대에서 군사적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중국이 남중국해에 오랫동안 건설하고 있는 이 인공섬 공사에도 인민해방군이 깊숙이 관여하고 있고요. 남중국해 주요 섬에 지대공 미사일과 전투기를 비롯해서 첨단 무기들을 중국은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미 남중국해 북단의 하이난성에는 중국 해군 잠수함 기지가 건설돼서 군사 거점화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타이완 언론은 지난해 미 해군 정보부 보고서를 인용해서 중국이 하이난성 사냐 야룽만의 세계 최대의 핵 잠수함 기지를 건설 중이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과 인도의 정상회담 소식이 들어와 있군요.
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어제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을 통해서 군사 분야 협력과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서방 주요 매체들은 이와 관련해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공통의 전략적 목표 아래 미국과 인도가 안보 분야 교류 수준을 높이고 그 범위도 확대해서 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예. 자, 인도의 군사력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네, 인도는 핵무기를 비롯한 전략무기 체제를 보유한 세계 4위의 군사강국입니다. 특히 막대한 인구와 정보통신 분야 기술력을 바탕으로 앞으로 10년에서 15년 안에 세계 3위의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에 맞설 수 있는 잠재적인 대항마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예.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인도의 군사적 협력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예, 벌써 미국과 인도 두 나라의 합동군사훈련 계획이 알려졌습니다. 인도 유력 일간지인 타임스 오브 인디아 오늘자 보도에 따르면 미국과 인도 해군이 태평양과 인도양을 오가면서 실시하는 연례훈련인 말라바르가 10일부터 일본 나가사키현 사세보 미군기지에서 일본 해상자위대가 동참한 가운데 실시됩니다.
네, 자, 예년에는 이 태평양과 인도양을 오가면서 실시하던 훈련인데 자, 네. 일본에서 진행할 예정이라는 점이 눈에 띄는군요.
예, 특히 오는 14일부터 나흘 동안에는 오키나와 인근에서 미국과 인도, 일본 이렇게 3개국 함정이 참여하는 대규모 해상훈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훈련이 열리는 해역은 일본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지만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센카쿠 열도, 중국 이름으로는 다오위다오입니다. 이곳과도 멀지 않아서 세 나라가 직접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타임스 오브 인디아 신문은 분석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미국과 인도의 군사협력은 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예, 어제 워싱턴에서 진행된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인도를 방위 분야 주요 파트너로 인정해서 핵심 방위산업 기술을 공유할 용의가 있다는 의사를 인도 측에 전달했습니다. 또 두 나라는 양국의 군사기지를 서로 교차해 사용할 수 있는 군수지원 협정을 곧 체결하기로 했고요. 미국은 또한 인도가 미사일 기술을 쉽게 수출입할 수 있도록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 가입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 즉 MTCR의 34개 회원국들은 모디 총리의 워싱턴 방문에 맞춰서 인도의 이 기술 체제 가입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자,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개막이 채 두 달도 안 남았습니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소식인데요. 함께 살펴보죠.
네. 오는 8월 5일 개막하는 리우데자네이루 하계 올림픽은 여러모로 최초의 기록을 남길 예정입니다. 먼저 지난 1896년 그리스 아테네에서 근대 올림픽이 시작된 이후에 120년 만에 처음으로 남미 대륙에서 개최되는 대회이고요. 또 하나는 사상 첫 다국적 팀이 출전합니다. 4개국 출신 난민 10명으로 구성된 난민 대표팀이 그 주인공입니다.
예, 저희 난민 대표팀이라고 하면은 내전 중인 시리아 같은 곳에서 탈출한 운동 선수들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최근 보도 자료를 통해서 난민들 가운데 올림픽에 출전해서 세계 각국 선수들과 겨룰 10명의 선수들의 면면을 소개하면서 이들이 한 팀을 이뤄서 각 나라 대표팀과 동등한 자격으로 경쟁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저 어떤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리우 올림픽에 나설 난민 대표팀은요, 최근 시리아를 탈출한 수영 선수 2명과 콩고 출신 유도 선수 2명, 또 에티오피아에서 빠져나온 마라톤 선수 1명, 또 남수단 출신 중거리 육상 선수 5명으로 구성됩니다. 시리아에서는 오랫동안 내전이 진행 중이고 또 아프리카의 콩고와 에티오피아, 남수단도 비슷한 상황이지요. 이들 선수들은 모국을 탈출해서 나왔기 때문에 출신 국가를 대표할 수 없거나 혹은 출신 국가가 올림픽 대표팀을 꾸릴 형편이 안 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자, 이 선수들 각자 사연이 좀 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 난민 대표팀에는 언니와 함께 시리아를 탈출해서 목숨을 걸고 에게해를 건넌 18세 소녀 유수라 마디니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이 유수라는 다른 시리아 출신 난민 20명과 함께 작은 고무보트를 타고 항해했는데요. 이들이 탄 배는 시리아 해안을 떠난 지 얼마 못 가서 바다 한가운데서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수영의 소질이 있었던 유수라는 언니와 함께 물에 뛰어들어서 필사적으로 이 보트를 해안가로 밀어냈습니다. 이들 자매 덕분에 동행한 난민들은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고 그리스 레스보스 섬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2012년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에 시리아 대표로 출전하기도 했던 이 유수라 양은 지금 독일에 거주하면서 훈련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수영 종목 출전 선수인 25세의 라미 아니스는 시리아에서도 내전이 가장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북부 도시 알레포 출신입니다.
예.
겉옷과 셔츠, 바지 각각 두 벌씩만 챙겨서 시리아를 탈출했던 라미는 내가 가진 에너지로 올림픽에서 좋은 결과를 낼 것으로 믿는다. 올림픽에서 뛰는 내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뿌듯해진다고 국제올림픽위원회 측에 밝혔습니다.
네. 자, 난민 대표라는 뭐 최초라는 어떤 그런 의미도 있겠습니다만은
네.
이 선수들이 각자 역경을 딛고 이번 올림픽에 참가하게 됐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상당한 의미를 부여할 만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유엔 난민기구는 성명에서 이들의 올림픽 참가는 물론 모든 난민들의 역경을 극복하고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서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하도록 용기와 인내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엔은 난민팀 선수들과 모든 난민들과 함께할 것이라고 응원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는 또 이들을 특별하게 대우하기로 했습니다. 난민대표팀은 이번 리우데자네이루 대회 개막식에서 개최국 브라질에 앞서서 올림픽기를 들고 입장합니다. 이들 가운데 또 각 종목에서 수상자가 나오면 올림픽 주제가를 연주해주기로 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인데요. 김현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미국 민주당의 대선 선두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어제 6개 주에서 실시된 경선에서 대부분 승리하면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관련 소식 먼저 알아보고요. 미국 명문 스탠포드 대학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가 송반망이 처벌을 받으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미국에서 사용되는 외국어 중에서 아랍어 사용자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관련 내용도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 첫 소식 살펴볼 텐데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사실상 확정됐군요.
그렇습니다. 어제 미국 6개 주에서 민주당의 예비선거가 실시됐는데요. 클린턴 후보는 뉴저지주와 뉴햄셔주, 사우스 다코다주에서 경쟁자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을 누리고 승리했고 또 개표가 거의 마무리된 캘리포니아주에서도 50% 이상의 지지율로 승리를 확정했습니다. 자, 이로써 당 대통령 후보 지명에 필요한 대의원수를 훌쩍 넘긴 2,497명의 대의원을 확보했고요. 미국 역사상 첫 여성 대통령 후보가 됐습니다.
We've reached a milestone. The first time in our nation's history that a woman will be a major party's nominee.
네, 클린턴 후보는 어제 저녁 뉴저지주 경선에서 승리한 후 뉴욕 브루클린에서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연설했는데요. 우리는 이정표에 도달했다며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이 주요 정당의 대통령 후보가 됐다고 선언했습니다.
네, 자 본인도 역사적 의미를 강조했습니다만 미국 언론들도 클린턴 후보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뽑힌 데 대해서 역사적으로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영부인이었던 여성이 상원의원과 국무장관에 거쳐서 이제 대통령 후보로 다시 백악관 입성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참 이례적이기 때문인데요. 클린턴 후보 역시 여성에 대한 보이지 않는 이 사회적 장벽인 유리 천장을 깨는데 이정표를 세웠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클린턴 후보의 말을 다시 들어보시죠.
Tonight's victory is not about one person. It belongs to generations of women and men.
클린턴 후보는 오늘의 승리는 누구 한 사람의 승리가 아니라 세대에 걸쳐 희생해서 이 순간을 가능하게 만든 여성과 남성들의 승리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클린턴 후보가 이렇게 민주당 후보로 사실상 확정이 됐습니다만 아직 경선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죠?
맞습니다. 클린턴 전 장관은 다음 달 말 필라델피아 전당대회에서 공식 지명을 받아야 후보로 최종 확정이 됩니다. 자, 그 전인 오늘 14일에는 워싱턴 DC에서 예비 경선을 한 차례 더 거쳐야 하는데요. 하지만 이미 후보 지명에 필요한 대의원 수를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네. 자, 클린턴 후보가 이렇게 사실상 후보로 확정이 되면서 오는 11월에 미 대통령 선거는 이제 클린턴 후보와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 양자 대결로 치러지게 됐군요.
예, 맞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어제 승리 연설에서 경쟁 후보인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이 끝까지 이 경선을 지금까지 이어온 것을 축하했는데요. 클린턴 후보의 말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Senator Sanders, his campaign and the vigorous debate that we've had.
네, 샌더스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이 토론을 통해 소득 불평등 문제 등 미국이 처한 문제를 제기한 것이 민주당에 유익했다는 겁니다. 클린턴 후보는 하지만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이 도널드 트럼프 후보에 대해선 자질면에서 대통령에 적합하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자, 샌더스 후보는 줄곧 경선을 끝까지 완주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어제 경선 결과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샌더스 의원은 노스다코다주와 몬태나주에서 승리했지만 대세를 뒤집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경선 완주를 선언했는데요. 어제 저녁 로스앤젤레스에서 지지자들에게 연설하면서 오늘 14일에 있을 마지막 경선지인 워싱턴 DC에서 싸움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nd then we take our fight for social, economic, racial and environmental justice.
네, 샌더스 후보는 그러면서 그 다음엔 사회, 경제, 인종, 환경 정의를 위한 싸움을 필라델피아로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러니까 필라델피아에서 열리는 민주당 전당대회까지 경선을 계속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 겁니다. 샌더스 후보는 그러면서 예비선거 지지율에 상관없이 지지 후보를 선택할 수 있는 이 슈퍼대의원들이 자신을 지지해줄 것을 거듭 호소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오바마 대통령이 샌더스 후보와 만날 예정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은 클린턴 후보에 대한 공식 지지 선언을 아직 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어제 전화로 경선 승리를 축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내일 백악관에서 이 샌더스 후보와 만날 예정입니다. 미국 언론은 오바마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이 샌더스 후보의 경선 포기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자 민주당 쪽의 상황을 살펴봤고요. 자, 공화당도 어제 5개 주에서 예비선거가 실시됐죠?
예, 그렇습니다.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어제 실시된 5개 주 경선에서 모두 압도적인 득표율로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후보의 이 멕시코계 판사 공격 발언에 공화당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트럼프 후보가 자신이 한때 운영했던 트럼프 대학 사기 사건과 관련해서 법정 출석을 명령한 곤살레스 쿠리엘 판사에 대해 인종차별적인 말을 한 것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멕시코계인 쿠리엘 판사가 자신을 증오하고 재판을 불공정하게 진행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자, 이에 대해 공화당 주류 정치인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후보는 어제 성명을 발표하고 오해가 있었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공화당의 1인자인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후보의 발언은 인종차별주의적이라며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마크 커크 상원의원은 성명을 내고 트럼프의 발언은 완전히 잘못된 것으로 미국의 가치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하면서 트럼프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의식을 잃은 여성을 성폭행한 스탠포드 대학의 수영 선수에게 가벼운 처벌이 내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 자세하게 좀 전해주시죠.
네,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지방법원의 에런 펄스키 판사가 지난 2일 이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여성을 대학 캠퍼스에서 성폭행한 이 학교 수영 선수 브록 터너에게 구치소 복역 6월과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지난 3일 열린 이 배심원 재판에서는 이 터너는 세 건의 성폭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이 최대 징역 14년형에 처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 퍼스키 판사가 이보다 훨씬 가벼운 처벌을 내리면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는 겁니다.
네, 최대 징역 14년까지 이 처할 수 있는데 고작 복역 6월 또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으니까요. 이제 가벼운 이 처벌인데 판사가 이런 처벌을 내린 이유가 뭘까요?
네, 퍼스키 판사는 터너가 중대한 범죄 기록이 없고 사건 당시에 마약에 취해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 도덕적 지탄을 받을 이유가 적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 장기 복역으로 20살 청년인 터너의 미래에 극심한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 터너가 지역 사회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서 6개월형을 선고한 겁니다.
네. 이 문제가 된 성폭행 사건은 지난해 발생했다고요?
그렇습니다. 터너는 지난 2015년 1월 새벽에 캠퍼스 내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여성을 성폭행했는데요. 지나가던 학생들이 이를 보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올 3월에는 이 배심원단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죠.
예. 자, 그런데 이 판사의 좀 가벼운 처벌도 논란이 되고 있지만 피해자의 편지가 또 공개되면서 논란이 더 커지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재판 당시 피해 여성은 당시 상황과 비참한 심경을 밝히는 편지를 낭독했는데요. 무려 7천 단어가 넘는 장문의 편지 전문이 재판 후에 인터넷상에 다 공개가 된 겁니다. 이 피해 여성은 편지에서 당시에 두려웠던 상황을 묘사하는가 하면 이 사건으로 인해 무너졌던 삶을 추스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려는 노력을 담고 있는데요. 이 편지의 조회수가 어제 현재 1천만 건이 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가해자 이 터너의 아버지의 탄원서가 또 인터넷상에 공개되면서 논란이 더 확산되는 상황입니다.
네. 가해자 아버지가 쓴 탄원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네, 터너 군의 아버지는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20분간의 행동으로 20년이 넘는 아들의 인생이 망가지는 것은 가혹한 대가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자, 그러자 인터넷 소셜미디어에는 아들의 범죄를 감싸는 아버지에 대해 또 비난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솜방망이 처벌을 한 판사에 대해서 퇴진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온라인 청원 사이트인 더 체인지를 통해서 퍼스키 판사의 퇴진을 요구하는 청원이 진행 중인데요. 어제 현재 4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서명에 동참했습니다. 이 퍼스키 판사의 퇴진 운동을 주도하는 사람들은 이 퍼스키 판사를 주민소환제에 붙인다는 계획인데요. 주민소환제란 임기 중인 공직자를 주민투표로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이 소환이 이루어지려면 일정 수 이상의 유권자가 서명해서 해당 공직자의 소환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퍼스키 판사 퇴진 운동 측은 산타클라라 카운티 유권자의 20%의 서명을 받으면 오는 11월 소환 여부에 대한 주민 투표가 실시될 수 있다면서 지지자들이 서명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은 이민자의 유입이 많은 나라고요. 그래서 세계 각국의 다양한 언어가 쓰이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아랍어를 사용하는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 조사 결과 좀 살펴보죠.
네, 미국의 여론과 인구조사 전문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 내용입니다. 이번 보고서는 미국 통계국 자료를 분석했는데요. 지난 2014년 미국의 5살 이상 인구 중 아랍어 사용자는 110만 명으로 5년 전인 2010년 통계에 비해서 29%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는 미국에서 사용되는 외국어 중에서 가장 빠른 증가세인데요. 같은 기간 미국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외국어인 이 스페인어 사용자 증가는 6%에 그쳤습니다.
네. 자, 이렇게 보면은 그만큼 아랍어를 사용하는 지역에서 미국으로 오는 이민자가 많다는 말이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랍권에 속하는 중동과 북아프리카 출신 이민자가 늘고 아랍어를 중요시하는 이슬람교도도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아랍어는 아랍권 30여 개국에서 공용어로 지정이 돼 있고 전 세계 3억 명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제연합의 6개 공용어에도 포함이 돼 있는데요. 자, 미국에서도 아랍계 이민자들 사이에서는 이 아랍계가 아랍어가 널 쓰이고 있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미국의 아랍계 이민자 중에서 영어에 능숙하지 않다고 답한 비율이 38%였는데요. 자, 이들은 미국에서도 그러니까 아랍어에 주로 의존해서 산다고 볼 수 있겠죠. 통계국에 따르면 아랍어는 미국에서 7번째로 많이 사용되는 외국어입니다.
네. 이 아랍어보다 많이 쓰이는 외국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미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외국어는 중남미계 이민자들이 주요 사용하는 이 스페인어인데요. 미국 내 스페인어 사용자는 지난 2013년 통계 기준 3,746만 명으로 전체 외국어 사용자의 62%를 차지할 정도로 많습니다. 예, 두 번째로 흔한 중국어 사용자 290만 명과 비교해도 13배 가까이나 많지요.
예.
자, 이어서 3위는 필리핀어인 다가 로그어, 4위는 베트남어, 5위는 프랑스어 수준이었고요. 한국어 사용자도 112만 명에 달해서 여섯 번째로 많았습니다.
네. 자, 다시 미국 내 아랍어 사용자에 대한 얘기로 돌아가서요. 이렇게 아랍어 사용자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미국 정부도 앞으로 인구 조사를 할 때 이런 추세를 좀 반영할 예정이라고요.
예, 2020년에 실시하는 새 인구 조사에서는 지금까지 없었던 이 중동 또 북아프리카 출신 가정 항목을 새롭게 추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 통계국은 아예 아랍어로 번역한 인구 조사 설문지를 만드는 방안도 검토 중인데요. 하지만 아랍어의 특성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우선 아랍어의 이 독특한 흘림체는 문자를 연결해서 쓰기 때문에 미국식 문서 양식과 잘 맞질 않고 영어와 달리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쓴다는 차이도 있습니다.
네.
또 아랍계 이름의 영문 표기도 문제인데요. 설문지는 아랍어로 번역하더라도 응답은 영문으로 표기해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 아랍의 후세인이란 이름은 영문으로 쓰면 여러 방법으로 표기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미 통계국은 이 실험적으로 번역한 이 아랍어 설문지에 대한 아랍어 사용자들의 반응과 이해도를 현재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앤 머레이의 노래입니다. I just fall in love again 함께 들어보시죠.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지난달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한국을 방문해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는데요. 올해 말로 임기가 끝나는 반 총장의 한국 대통령 출마 가능성 때문이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유엔 사무총장이 어떤 자리이고 또 어떤 권한과 제약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엔 사무총장의 역할.
세계의 대통령, 세계 최고의 외교관, 세계의 조정관, 국제연합 유엔의 주요기구인 유엔 사무국의 수장, 유엔 사무총장을 일컫는 또 다른 표현들입니다. 1945년 10월 유엔이 창설된 이래 유엔이 다뤄야 할 문제는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전쟁 억제와 평화 유지라는 가장 큰 과제부터 인권보호, 테러와 빈곤퇴치,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 자연재해 등등 온갖 지구촌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곳이 바로 유엔이고요. 그만큼 유엔 사무총장이 해야 할 일도 많습니다.
All the violence must stop. And there should be a political negotiation.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최근의 시리아 사태에 대한 우려와 국제사회 협력을 촉구하고 있는 소리 듣고 계신데요. 하지만 유엔 사무총장은 세상에서 가장 불가능한 직책이라 불릴 만큼 힘든 자리입니다. 그래서 세계의 희생양이라고 빗대서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복잡다단한 국제사회의 역학 관계 속에서 유엔 사무총장이 제대로 임무를 수행하기란 여러 가지 제약과 한계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유엔 헌장은 유엔 사무총장의 역할과 책임을 둘이 뭉실하게 명시해놓고 있기 때문에 사무총장의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역할과 기여도가 달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의 권한과 임기.
유엔 사무총장은 국제적인 권위와 명예가 부여되는 유엔의 대표로서 유엔 사무국의 모든 인사권과 행정권을 갖고 있습니다. 2015년 6월 기준으로 유엔 사무국 직원이 4만 1천 명이 넘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또 국제사회에서 국가 원수에 준하는 예우를 받고요. 안보리나 경제사회 이사회 등 다른 유엔 주요 기관의 모든 회의에 참여해서 위임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Mr. President of the General Assembly, distinguished heads of state and government, excellencies, honorable ministers, ladies and gentlemen. Each year at this time, we come together.
또 1년에 한 차례 유엔의 활동을 총회에 보고하는 것도 유엔 사무총장의 주요 임무 가운데 하나입니다. 유엔 헌장에는 유엔 사무총장의 임기가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요. 1946년 총회에서 초대 사무총장 임기를 5년으로 정한 이래 줄곧 5년 임기제를 유지하고 있고요. 연임도 가능합니다.
유엔 사무총장의 선출 과정.
과거에는 5개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들 간의 의견 조율을 통해서 유엔 사무총장을 선출했습니다. 주로 강대국들이 아닌 중소국가에서 대륙별로 돌아가며 뽑는 게 암묵적인 관례였는데요. 하지만 지난해 9월에 유엔 총회가 사무총장 후보자 선정 과정을 전면 공개하기로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다소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유엔 총회와 안보리는 193개 회원국에 후임 사무총장에 선출하려는 공고문을 발송해야 하고요. 회원국으로부터 후보 추천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회원국의 추천을 받은 후보는 자신의 이력과 또 앞으로의 청사진을 밝히는 일종의 청문회에 참석해야 하는데요. 현재 유엔에서는 오는 12월 말로 물러나는 반기문 사무총장의 후임을 선출하기 위한 후보들의 청문회가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 여성 후보 5명을 포함해서 11명의 후보가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역대 유엔 사무총장.
1945년 유엔이 출범한 이래 지금까지 유엔 사무총장을 지낸 사람은 반기문 현 사무총장을 포함해서 모두 8명인데요. 이 가운데 5년 단임에 그친 사람은 초대 트리그베 리 총장과 6대 부트로스 부트로스 갈리 사무총장 2명뿐이고요. 나머지는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3선에 도전한 역대 사무총장은 오스트리아 출신의 4대 크루트 발타임 총장이 유일한데요. 하지만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실패했고요. 아직까지 3선에 성공한 사무총장은 아무도 없습니다. 역대 사무총장 가운데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한 사무총장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꼽는 인물은 7대 코피 아난 사무총장입니다. 아프리카 가나 출신의 아난 총장은 1997년부터 2006년까지 재임 기간 동안 국제사회가 궁극적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국제사회에서 유엔의 비중을 다시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코피 아난 사무총장은 2001년에 유엔과 함께 공동으로 노벨 평화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제 7개월 후에 퇴임을 하면은 무엇을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질문들을 한국 내에서만 받는 게 아니라 많은 국가의 정상들이 저한테
지난 2006년 10월 한국인 출신 최초의 유엔 수장으로 선출됐던 반기문 사무총장은 이제 두 번째 임기를 마치고 올해 말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는데요. 퇴임 후 한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거라는 얘기부터 반 총장의 다음 행보를 두고 여러 가지 추측과 전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1946년에 채택된 유엔 결의안도 자주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 결의안은 유엔 사무총장의 연봉과 임기 등에 관해서 명시해 놓은 겁니다. 특히 퇴임 후의 행보에 대해서 유엔 사무총장이라는 자리가 많은 정부의 신임을 받는 직책이기 때문에 적어도 퇴임 직후에는 정부직을 제안해서도 안 되고 본인도 이를 거절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결의안은 권고사항으로 구속력은 갖고 있지 않은데요. 이에 따라서 반기문 총장이 퇴임 후에 어떤 행보를 거를지 많은 사람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세계 최고의 외교관으로 불리는 유엔 사무총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표현은 for the time being. For the time being입니다.
Before we find out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today's conversation. 잘 들어보세요. Have you found a place to live after you graduate?
No, not yet. But I think I am going to live with my parents for the time being.
Ah, I see. 본문에서 제가 Have you found a place to live after you graduate? 졸업 후에 살 곳을 찾았니? 라고 묻자 제이슨은 No, not yet. But I am going to live with my parents for the time being. 아니, 아직. 하지만 당분간 부모님 집에 머물 예정이야. 라고 했습니다. 저도 Ah, I see. 아, 그렇구나. 라고 대답했습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for the time being. For the time being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Have you found a place to live after you graduate?
No, not yet. But I think I am going to live with my parents for the time being.
Ah, I see. Today's expression is for the time, T-I-M-E, time being, B-E-I-N-G, being, for the time being. If I were to describe how a situation will be for the time being, I mean, it will be like that for a period of time, but may change in the future. So this expression simply means for the moment, at this time, for the time being은 당장은, 당분간이라는 의미입니다. 길지 않은 앞으로 얼마간의 시간을 뜻하는 표현이죠. For a while, for some time도 같은 의미로 쓸 수 있습니다. In today's example, Jason tells me that he plans on living with his parents for the time being. 네, 본문에서 제이슨이 졸업 후 살 곳을 찾지 못했지만 당분간 부모님 집에 머물 거라고 했습니다. 영어로 No, not yet, but I think I am going to live with my parents for the time being 라고요. 네, 이렇게 앞으로 얼마간의 시간을 의미할 때 쓸 수 있는 영어 표현이 for the time being, for the time being 입니다. 네, 그럼 예문을 통해 오늘 표현을 더 익혀보겠습니다. The gas station is closed for the time being 은 주유소가 당분간 문을 닫는다 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Here is another example. I am not eating sweets for the time being 라는 문장을 해석하면 나는 당분간 단 음식을 먹지 않을 거야 라는 뜻입니다. Now that you know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Have you found a place to live after you graduate?
No, not yet. But I think I am going to live with my parents for the time being.
Ah, I see. Let's review. For the time being means for a period of time. For the moment, at this time. For the time being. For the time being.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베리 매닐로우가 부른 Ships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We walk to the sea, just my father and me, and the dogs played around on the sand. Winter cold cut the air, hanging still everywhere, dressed in gray, did he say? Drift on through time.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서기 632년 6월 8일 오늘. 이슬람교의 창시자 마호메트가 62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슬람교는 기독교, 불교와 함께 세계 3대 종교로 현재 아라비아 반도와 동남아시아, 북아프리카 일대에 퍼져 있습니다. 마호메트는 서기 570년 사우디아라비아 남서부의 메카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웃 산속 동굴에 들어가 명상과 단식을 하며 인생의 참뜻을 구하던 마호메트는 40살 때 신의 계시를 받게 됩니다. 마호메트는 자신을 신의 예언자라고 주장하며 알라 외에는 신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또 알라 신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며 계급타파를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주장은 노예와 가난한 사람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얻게 됩니다. 이후 마호메트는 10년 동안 아라비아 반도 전역을 이슬람화하는 데 성공합니다. 현재 이슬람교 신자 수는 전 세계적으로 12억 명에 이릅니다. 1969년 6월 8일 오늘. Now happy we shall be again. Think of the day you found the four leaf clover. 미국의 대표적 미남 배우인 로버트 테일러가 폐암으로 사망했습니다. 그의 나이 57세였습니다. 1911년 미국 중부 네브라스카주에서 태어난 테일러는 1934년 영화 핸디 앤디로 영화계에 진출했습니다. 이후 테일러는 영화 추니와 애수를 포함해 총 70여 편의 영화에 출연하며 미국의 대표 미남 배우로 자리잡게 됩니다. 로버트 테일러의 출연작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은 영화 워털루 브릿지, 즉 애수입니다. Look here, I can't take it. It means so much to you. You'd better have it. I was beginning to rely on it too much. That's wonderful kind of. 1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한 이 영화는 영국의 청년 장교와 무용수의 비극적인 사랑과 이별을 그린 영화로 많은 사람들을 울렸습니다. 로버트 테일러의 장례식에 참석한 그의 오랜 친구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은 로버트 테일러는 단순한 미남 배우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직업을 존중할 줄 안 훌륭한 배우였다며 그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